적립식 투자는 매달 조금씩 아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동 조종을 심어두는 일이다. 그것이 진짜로 하는 일은 언제 살지라는 가장 불안한 결정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매일 시세를 지켜보며 내일의 빨강 초록을 맞출 필요 없이 그 어려운 일을 미리 적어둔 규칙에 맡기면 된다. 규칙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자동 조종 장치 없는 배를 상상해보라. 파도가 클 때마다 선장이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고 결국 지쳐 실수를 한다. 규율 있는 투자 시스템은 그 배의 오토파일럿이다. 항로와 리듬을 정해두면 나머지는 해류와 달력에 맡긴다. 모든 항해가 순풍인 것은 아니지만 패닉에 빠져 코스를 이탈하는 것은 막아준다. 규율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가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감정이 고조돼도 예정대로 자동이체하고 늘리지도 멈추지도 않는 자이다. 움직임을 고정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을 문 밖에 가두는 일이다. 그러므로 적립식을 이해하는 첫 단계는 그것을 충동이 아닌 시스템으로 다루는 것이다. 시스템은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물려줄 수 있다. 충동은 지금은 기분 좋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매달의 자동이체를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캄해지고 잠도 잘 온다. 왜 대부분의 사람이 첫 12달을 넘기지 못하는가? 공개 자료에는 반복해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첫 1년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사람은 적다.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처음 몇 달이 우연히 방향감 없는 장세나 하락에 부딪혀 계좌가 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인내심이 닳기 때문이다. 정말 버텨야 할 때쯤이면 많은 이가 슬쩍 자동이체를 멈춘다. 첫 번째 관문은 즉각적 기대 다 읍해달은 30분 만에 오고 영상은 바로 재생되는 것에 익숙해 그 기대를 투자에 가져온다. 그러나 적립식의 수익 곡선은 처음에는 느리고 나중에 빨라진다. 초기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 느림을 뇌가 쓸모없으므로 오독해 포기를 부른다. 두 번째 관문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다. 계좌가 처음 마이너스가 된 주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손을 멈추고 싶어 한다. 마치 자동이체를 계속하는 것이 구멍에 돈을 던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적립식의 논리는 정반대다. 낮은 가격대에서 꾸준히 모으는 것은 장기로 비용을 편안한 위치에 얇게 펼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혜택은 한참 뒤에야 보인다. 세 번째 관문은 의식, 리추얼이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그냥 계좌에서 슬쩍 줄어드는 것이라면 기록도 되돌아봄도 없이 장기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잊기 쉽다. 적립식을 보이고 기록 가능한 리듬으로 바꾸는 것이 첫 12달을 넘기는 핵심 단계다. 규율의 첫 기둥은 얼마나 넣을지를 규칙에 적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적립식 실패는 시작 전에 뿌리 박혀 있다. 자신이 잔정적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기분 좋을 때는 많이, 다음 달 빠듯하면 멈춘다. 이 즉흥성이 시스템을 첫날부터 기초 없게 만든다. 규율의 첫 단계는 금액을 종이에 고정하는 것이다. 실용적인 시작점은 총수입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남는 돈에서 고정 비중을 떼어내는 것이다. 먼저 생활비와 비상예비금을 확보하고 그 후에도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남은 부분을 적립액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돌발 지출이 있어도 계획이 끊기기 어렵다. 규칙을 쓸 때는 세 숫자를 명기한다. 매달 고정액. 이체일, 그리고 연속 중단 한도다. 예를 들어 매달 8일에 이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연속 1회 중단까지 허용하며 다음 달에 메운다고 약속한다. 예외까지 적어두는 것이 규칙이 단 한 번의 사고로 깨지는 것을 막는다. 금액이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종이에 약속이 되면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 맞닥뜨리는 것은 자신의 충동이 아니라 이미 서명한 계획이다. 이 미리 결정하기가 규율 설계의 정수다. 가장 차분한 날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먼저 끝내는 것이다. 빈도의 저울질, 주 단위, 격주, 월 단위. 흔한 빈도는 주, 격주, 월 세 가지다. 절대적 우열은 없고 부드러움과 조작 부담의 트레이드 오프다. 빈도가 높을수록 매수 가격이 더 잘게 펼쳐지지만 장세에 끌리는 횟수도 늘어나 심리적 비용이 커진다. 월 단위는 가장 가볍고 한 달에 한 번의 동작이라 먼저 습관을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 맞다. 단점은 연간 12회 표본뿐이라 우연히 매달 상대적 고점에서 사면 단기 체감이 약간 나쁘다. 하지만 수년으로 늘리면 이 편향은 보통 희석된다. 주 단위는 표본 밀도를 연 52회로 높여 비용 곡선이 매끄럽고 나누어 모으기 본뜻을 더 잘 살린다. 대가는 계좌와 더 자주 함께 해야 해서 자기 절제 요구가 높아진다. 격주는 그 중간으로 연 약 26회, 균형을 찾는 많은 이의 절충 선택이다. 빈도를 고를 때는 자문하라. 얼마나 오래 계좌를 안 보고도 침착할 수 있는가? 주에 한 번 보면 손이 근질거린다면 월 단위가 더 맞을 수 있다. 규율 설계는 최적 파라미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바꾸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금액 설계, 고정액과 밸류에이션 앵커. 가장 기본적인 금액 전략은 고정액이다. 장세 상승 하락과 무관하게 매번 같은 돈을 넣는다. 장점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 판단이 거의 없어 가장 지속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10년 변함없이 고정액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복잡한 안을 이긴다. 한 단계 나아간 방법은 밸류에이션 앵커를 도입하는 것이다. 참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을 때는 금액을 약간 늘리고 높을 때는 약간 줄인다. 은길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무엇을 낮다 높다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오판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규칙이 복잡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주의할 것은 모든 앵커의 명확하고 공개된 눈금이 필요하지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광범위 참고 밸류에이션이 지난 10년 30분위 미만일 때 그달 금액을 20% 올린다고 정하는 편이 싸 보이니 더 사겠다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숫자로 바꾸는 것이 금액 설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골이다. 무엇을 고르든 금액 전략의 목표는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범해도 끊기지 않는 안이 정교하지만 자꾸 조정되는 안을 이기는 경우가 많다. 설계의 초점은 일시적 똑똑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가장 어려운 두 스위치, 익절과 손절. 적립식에서 규율을 가장 시험하는 것은 보통 넣는 것이 아니라 던제 손을 뗄 것인가 던제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다. 익절과 손절 스위치는 탐욕과 공포에 대응하고 사람이 가장 약한 두 감정 지점에 딱 걸려 있어 규칙대로 움직이기 가장 힘들다. 익절에 대해 흔한 생각은 목표 보유 기간이나 목표 달성도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적 투자가 어떤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 혹은 정해진 연수를 채운 후 단계적 퇴출을 시작한다. 그 어려움은 장세가 달아오르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싶어지는 것인데 규칙의 가치는 바로 그 기다리고 싶을 때 당신 대신 그 침착한 키를 눌러주는 데 있다. 손절에 대해 적립식 자체가 분할로 한 번에 비싸게 사는 위험을 얇게 해주기에 전통적 하드 손절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 적립식에 더 맞는 것은 논리적 손절이다. 이 시스템을 세운 전제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자금 성격이 장기에서 단기 급전으로 바뀌었을 때, 무작정 자르기보다 조정을 고려한다. 이 두 스위치를 규칙에 쓸 때는 트리거 조건 플러스 동작 형식을 쓰고, 모호한 비슷하면 팔자는 피한다. 예를 들어 목표 보유 기간 도달 후 6달에 걸쳐 균등 퇴출. 문장이 구체적일수록 실행 시 그 자리 즉흥이 줄고 규율은 더 안정된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출하 설정에 머물게 함. 적립식이 한참 돌면 각 자산군 비중이 등락으로 슬쩍 밀린다. 주식이 많이 오르면 그 비중이 계획을 슬쩍 넘고 채권이 오르면 비중이 슬쩍 오른다. 리밸런싱은 비중을 처음 설정으로 주기적으로 되돌려 어느 자산도 멋대로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리밸런싱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것은 오를 때 조금 줄이고 내릴 때 조금 늘리게 강제하는 점이다. 이것은 뛰는 것 추고 떨어지는 것 주기는 본능과 정반대라 허다이 못한다. 하지만 바로 이 역행이 장기로 포트폴리오를 설계된 위험 수준에 유지하고 한 자산의 열광에 끌려가지 않게 한다. 실천에서는 두 개의 게이트를 둘 수 있다. 하나는 이탈 임계값으로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이탈하면 미세 조정을 시작한다. 다른 하나는 시간 게이트로 예를 들어 반년마다 전체 점검을 한다. 두 게이트를 병행하면 잦은 만지작을 피하면서도 장기 방치를 막는다. 리밸런싱은 예측이 아니라 유지보다. 그것은 내일 오르나에는 답하지 않고 내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설계대로 안정적인가에만 답한다. 유지 관리를 그 자리 결단이 아닌 정기 점검으로 다루는 것이 규율이 오래 살아남는 핵심이다. 전문 분석, 정립식의 규율 설계. 이 장은 공개 표본과 학술 프레임워크로 규율을 측정 가능한 부분으로 쪼갠다. 먼저 데이터. 한 대형 플랫폼이 공개한 표본 약 120만 명 적립식 이용자 수용 통계 구간 2019에서 2023을 예로 들면 자동 이체를 켜고 24개월 연속 실행한 계좌는 약 30%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30% 중 완전한 시장 하락을 넘긴 뒤에도 이체를 유지한 집단은 이후 보유 리듬이 뚜렷이 안정적이었다. 이 규모는 멈추지 않는 것이 규모히 넣는 것보다 장기 결과를 더 가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비교. 학계와 실무에서는 두 모델을 나란히 놓는다. 하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으로 매기 고정액을 사며 극히 단순하고 판단이 거의 제로다. 다른 하나는 밸류 에버리징 VAI 마이클 애들슨 저 밸류 에버리징 참조으로 매기 끝에 포트폴리오 총가치가 정해진 곡선을 따라 늘 것을 요구해 가격이 내리면 자동으로 더 사고 오르면 적게 샀거나 팔기까지 한다. 전자는 단순과 지속에 강하고 후자는 변동장에서 더 낮게 펼칠 수 있으나 현금 흐름과 실행 규율 요구가 높고 중도 정지 위험도 크다. 식별 가능한 진짜 참조는 애들슨이 책에 기록한 장기 대조 구상이다. 황소와 곰을 가로지르는 긴 구간에서 엄격히 밸류 에버리징을 실행한 계좌는 순수 시장 타이머보다 비용 중심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동시에 밸류 에버리징에는 하락기에 안정적으로 추가 가능한 자금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 가장 필요한 때에 실패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본고의 핵심을 뒷받침한다. 규율의 전제는 먼저 규칙을 받쳐줄 현금 흐름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규율을 실행 가능한 동작으로 바꾸려면 내 지표를 추적하라. 연속 실행 개월 수, 이체 성공률, 이탈 임계값 트리거 횟수, 리밸런싱 실행률이다. 곁들인 실행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매달 고정액과 이체일을 적는다. 빈도를 고르고 1년 바꾸지 않는다. 이탈 임계값과 시간 게이트 두 리밸런싱 게이트를 둔다. 분기마다 내 지표를 점검하고 미세 조정만 한다. 어떤 변경도 감정 속 즉흥이 아니라 먼저 규칙에 적고 나서 실행한다. 측정 가능한 것만이 지속 가능하다. 규율을 달력에 담기 실행 가능한 월간 체크리스트.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고정된 실행 리듬이 없으면 언젠가 삶에 삼켜진다. 적립식 규율을 달력에 담는 것은 그것을 생각에서 습관으로 바꾸는 가장 순박한 방법이다. 달력은 감정이 없고 맞는 날 맞는 일을 하라고만 한다. 매달 정해진 적립식의 날을 두고 그날에는 세 가지 일만 한다. 이체가 성공했는지 확인하고 이 투자를 기록표에 적고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게이트를 트리거했는지 슬쩍 본다. 그 외에는 잔동작하지 않고 그날 장세 때문에 앞당기거나 늦추지 않는다. 동작을 최소로 앞,